오늘 본문을 기록한 미가 선지자는요, 주전 8세기에 나타나서 한 60년 동안 활동했던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로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는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요담 왕이 있었고요, 또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아하스 왕, 그리고 반아수르 정책을 폈던 히스기야 왕, 좋은 왕도 있고 좋지 않은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오늘 본문에 있듯이 남은 자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은, 첫째로는 그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 메시아의 탄생을,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베들레헴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벌써 700년, 800년 전에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베트 그러면 하우스라는 말이고요, 레헴은 떡이라는 말입니다. 떡집,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 밥집입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그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라는 말로 또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 열매가 많다는 뜻인데요, 이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이름인데요. 왜 여기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요, 그 당시에 스불론 지파에도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을 확연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에 가면은 광주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가 있고 경기도 광주가 있습니다. 그냥 광주 하면은 헷갈리죠. 마찬가지로 베들레헴, 그래서 여기다가 에브라다를 붙여서 유다의 베들레헴으로 정확하게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초라한 시골입니다. 그 촌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미가 선지자는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수고한 분들이, 고생한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로 6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이걸 보면은 이 만삭의 몸으로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한 122km 정도 됩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360리가 돼요. 그 짧은 거리,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걸어서 간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길이죠. 그런데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뭐 요즘 같으면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가 있어서 편리하게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요, 2000년 전에는 걸어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부유한 사람은 낙타를 구해서 타고 가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낙타라고 하는 것도요, 그게 편하지가 않아요. 타면은 힘듭니다. 그런데 만삭의 임산부가 그 베들레헴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이 보통 고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이때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는 이 시점에서 그렇게 멀리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을까? 또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마리아는 안 가도 돼요. 사실은 남편 요셉만 가서 거기에 자기 이름을 기록을 하고 이제 마리아라는 처녀와 제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기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임신한 만삭의 부인을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갔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아마도 마리아를 배려해서 함께 데리고 갔을 것이다. 무슨 배려입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어요. 그 당시는 정혼을 하고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합가를 합니다. 그런데 합가하기 전에 이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성령의 역사로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임신한 걸 알아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 집안을 가리켜서 아주 부정한 집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동네 사람들 시선도 안 좋은데 이렇게 남편도 없이 처녀가 임신을 해서 또 해산까지 한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무리를 해서라도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래서 데리고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에서 그 먼 거리를 갔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아마 이 호적하라는 명이 없었으면 거기에 가지 않았겠죠. 또 마침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구약에 지금 누가 예언을 했습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700년 몇십 년 전에 예언을 했잖아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이미 예언됐기 때문에, 미가가 예언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미가 선지자는 본문에서 이 메시아 그러면 어떤 분이냐를 예언합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인데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을 예언을 했고요. 이 미가 선지자와 함께 같은 시대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유명한 분이 또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특히 9장 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명사를 두 개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요, 사실 원문에는 하나입니다. 펠레요에츠라고 합니다. 이 펠레요에츠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원더풀 카운셀러 그 뜻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분은 아주 원더풀 카운셀러, 이 카운셀러 왕의 조언자 아닙니까? 이 조언자, 특히 왕을 조언한다고 하는 것은 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아주 명석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펠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원더풀 그 말인데 아주 놀랍도록, 아주 놀란 분이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거기 보면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주와 같은 거룩한 분이 없고 참 하나님께서 정말 기이한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기이하다는 말이 바로 히브리 말로 펠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건 정말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아주 원더풀, 아주 기이한 특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서 그런 아주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9장 6절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근데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엘 기보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기보르는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강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날 그 메시아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아주 강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하나님의 이름은 이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이 엘 샤다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있어요. 전능의 하나님 말할 때는 엘 샤다이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 기보르를 썼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메시아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아주 강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메시아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는 사람인 동시에 사람보다도 더 강한 아주 힘이 있으신,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가. 히브리어로는 아비 아드라고 합니다. 이 아비 그러면 이제 아버지란 뜻이에요. 우리도 뭐 한국말로 아비 옛날에 그런 말 썼잖아요.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드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단어인데, 이 영원은요, 사람에게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영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아드라라고 한 영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메시아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근본은 상고고 태초이신 그분이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이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영원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알파는 뭐예요? 그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 알파입니다. 마지막 자음이 이제 알파벳이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라는 이야기죠.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시면서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했죠.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시지만은 하나님이시다고 본인이 스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하죠.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 이 평강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샬롬은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완벽한 상태를 말합니다. 무슨 뭐 흠이 생겼거나 찢어지거나 부족하거나 그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샬롬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샬롬의 프린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지만은 그분의 존재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 참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한 모사가 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같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희들이 믿는 예수님 바로 이런 분입니다.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이러한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미가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오실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의 탄생으로 이 세상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이 될 텐데, 그 특징이 뭐냐? 이 메시아의 통치는 아주 신적인, 디바인, 사람의 어떤 통치가 아니고 신적인 통치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은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네, 같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그 때에서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그하게 할 것이라. 이 미가는요, 앞으로 태어날 그 메시아는 정말로 선한 목자와 같이 자기 양들을 잘 먹이는 그런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의 꼴을 먹이시는 선한 목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과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통치를 말합니다. 4절에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 메시아의 통치의 영역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그 베들레헴만 거기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만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의 영역은 유대를 떠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메시아의 통치 영역은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누구의 탄생을? 예수님의 탄생을 가르쳐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 이 크다고 하는 것은 메가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메가는 아주 대단히 큰 걸 말하잖아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통치 영역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 백성, 모든 족속, 땅 끝까지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적인 통치라고 하는데 5절에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수르에서 건져내시는 이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미가 선지자 또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남은 자의 구원 사상입니다. 7절 말씀에 야곱의 남은 자, 8절에 야곱의 남은 자, 이 남은 자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자, 이 남은 자는 누굽니까? 이런 구약을 공부하면서 렘넌트, 이 남은 자 사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혹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더라도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그루터기가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은 거기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이 남은 자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 오늘 7절에 보면은 이슬비와 이슬과 담비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8절에서는 사자와 같다. 이 사자는 그 동물의 왕자 아닙니까? 왕 아닙니까? 아주 승리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은 자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은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이렇게 메시아를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고 미가를 통해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거는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거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믿지 못하는 거 이적들 다 빼버렸어요. 특히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들을 다 빼버리고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그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남는 게 뭐 있을까요? 어떤 분은요 성경에서 기적 빼면 남는 거는 앞뒤 두 껍데기만 남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창조 자체가 벌써 기적 아닙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 재림 자체도 기적 아닙니까? 그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다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동녀녀 탄생도 기적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기적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기적이고, 성천하신 것도 다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다 기적이죠. 누가복음 2장 12절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 표적이라는 말, 기적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기적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적의 가장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메시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말씀합니까? 특히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를 주셨는데 그 예수라는 분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다시 말하면은 이 메시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은요, 아이가 태어나서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짓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정상적인 것은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주로 남자 같은 경우에는 8일 만에 할례를 하잖아요. 그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특별하게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그 이름이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이 예수의 정확한 히브리 발음은 예슈아입니다. 이 예슈아는요, 예호슈아라는 말 같습니다. 원래 히브리에는 이제 예호슈아입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예호슈아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호시아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붙여서 예호슈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은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혹은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여호수아다, 예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할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이름이 있어요. 마태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네, 메시아 이름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여호수아,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과 또 하나는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자, 예수는 구원의 역할을 이야기한다면은 임마누엘은 구원받은 사람과 동행하시는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그냥 I don't care, 나 너하고 상관없어, 뭐 네가 어떻게 살지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가시니까 다른 보혜사 또 보내주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해서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뭘 걱정을 하겠습니까? 아주 밤을 무서워하는 한 애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겨울에 캄캄한 밤에 엄마가 그 애에게, 야, 너 저 뒷마당에 가서 빗자루 좀 가져올래,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얘가 무서워서, 엄마 뒷마당은 캄캄해서 무서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야, 이 녀석아, 너 예수님 믿는데 뭔 걱정이야, 뒷마당에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가져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엄마 정말 뒷마당에 예수님이 계실까, 계시고 말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문을 살짝 열더니만,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이는요, 엄마 말을 그대로 믿어요. 그 밤에 캄캄한데 예수님이 계시는 걸 알고 믿고 예수님 거기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아요?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힘들어진다. 이분의 개인의 고백이지만은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기쁨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메시아의 그 탄생을 깨닫게 되면서 기뻐하는 모습이죠.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런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